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1년에 한 번 우리 셀처치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 교회 날마다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좀 반복적으로 다시 리마인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뭐 동일한 말씀을 나뉘더라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셀처치에 대한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또 우리가 그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특히 셀처치에 아직 속하지 않는 분들을 또 그 자리를 초대하는 시간으로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그레이스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셀처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셀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있지만 소그룹 모임이 있다고 해서 다 셀처치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셀처치의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뭐 목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속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름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소그룹의 어떤 스피릿, 그죠?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소그룹을 우리가 하는지, 무엇 때문에 셀처치를 우리가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셀처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핵심과 같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의 핵심과 같은 부분이 셀처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단 초대교회 모습에서 보여지는 소그룹의 중요성, 그 다음에 그레이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셀처치에 대한 소그룹에 대한 철학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왜 우리는 소그룹에 속하고 셀처치에 속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처치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것은 소그룹 모임이고요. 단순히 셀처치 형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다양한 사역팀도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선교를 함께 모여서 가는 것도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뭐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건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그렇다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긴 하지만은 막상 사도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초대교회도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없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그 길을 어떻게 함께 걸어갈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초창기에 모임을 했는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도 모임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46절에서 4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하나의 모임이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기록된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두 가지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모인 모임입니다. 이 두 장소는 이 두 모임은 모이는 장소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여서 하는 형식과 모습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는요, 말씀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주일 예배와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모임은 교제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제는 그냥 세상이 이야기를 하고 함께 친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나누는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빌레몬서를 말씀드리면서 교제라는 단어가 단순히 친하게 지낸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로 모여서 함께 세상을 향해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는 이 셀처치 또는 소그룹의 모임은 어떤 현대의 교회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처음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부터 존재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한국 문화, 한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한국에 있어서는 그것이 한번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되고 많이 알려졌던 게 사실은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구역 모임이,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더 많이 알려지고 잘 자리가 잡혔던 것이죠. 그 후에는 뭐 가정교회, 뭐 두 날개, 뭐 다양한 등등 소그룹의 모델들이 더 나오긴 했지만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감리교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하셨던 소그룹 운동이 굉장히 영국을 변화시켰던 모습이었고요. 더 초창기로 돌아가면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소그룹의 형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셨지만은 소그룹을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한 번은 성전에서 모이고 주중에는 집에서 모여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라는 단어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에크는 밖으로, 클레시아, 칼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집해서 모인 모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 헬라어는 그 당시에 사용할 때 교회,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모임 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종교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임을 지칭하는, 그래서 군대들이 모였을 때도 군대 에클레시아 그렇게 표현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교회로 번역해서 씁니다. Church라는 말로 씁니다. 이것은 좀 더 역사를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교회가 더 조직화되고 건물이 생기고 하면서 그 모이는 장소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 말로 그 표현을 퀴리어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처치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쓰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죠. 그러니까 direct translation이 아니라 meaning translation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헬라어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헬라어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것을 읽는다면은 사실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더 원어를 살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읽은다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모임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모임을 세우겠다. 영어로는 assembly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그레이스 공, 그래서 우리는 그레이스 교회라고도 하지만, 그레이스 한인 교회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 그레이스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선교의 변화에서도 이 흐름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정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이고요.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이미 오래됐죠.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때 미국 교회 제가 느꼈던, 적어도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성찰, 자가 반성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를 보면서 잘한 것도 많았고 은혜도 많았지만 우리가 좀 미흡했었다, 이런 것들은 잘 못했다라고 스스로 자가 성찰하고 반성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ethnocentricity,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문화 우월주의를 너무 강조했었다. 그러니까 어느 새로운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복음과 상관없는 어떤 문화적인 우월성, 마치 서구의 문화가, 서구의 음악이, 서구의 방법들이 더 우월한 것처럼 했던 잘못, 풍습과 음악을 전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옷과 문화를 무시하고 양복을 입어야 된다. 흰 셔츠와 넥타이와 양복을 입어야지만 이것이 교회에 가는 옷이다라고 해가지고 옛날 사진들 보면은 사실은 그 문화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옷, 그 문화에 있어서 가장 respectful한 옷을 입게 해야 되는데 서구 문화를 좀 강조했던 자가 성찰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제가 오늘 양복 입고 있는 이유가 서구 문화의 어떤 서구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긴 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숫자 중심의 어떤 성장, 교회 성장 모델을 너무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목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를 실수했냐면은 에클레시아를 세운다라기보다는 church building을 세우는 것에 굉장히 더 많이 집중을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한국 선교 역사에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결과 중심, 그래서 뭔가 선교사를 보내면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제일 잘 보이는 게 뭐였냐면은 건물을 일단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건물을 세우면 우리는 선교지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할 때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인데 일단 가서 건물을 세우거나 건물을 사고 우리는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팀이 떠나고 나면은 더 이상 그 건물은 폐허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교에 요즘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교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건 1차적인 거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그냥 와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 팔로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임이 생겨야 되고 믿음 안에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고 오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건물만 세우고 오면 안 되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모임을 세우고 리더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까지 세운다면은 그게 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현지인 리더들을 키우는 것. 그래서 저는 선교의 성공은 뭐냐?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는 곳이 선교의 성공이다. 제일 진짜 좋은 모델이 어디죠? 한국이죠, 한국. 서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은 선교가 주제는 아니지만 선교지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The gathering of people, assembly of people,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함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원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말씀을 듣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모임이 꼭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런 말 하죠. We don't only believe, but we also belong to the church. 그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속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어느 아이가 셔츠를 입고 있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Don't go to church 써 있는 거야. 교회를 가지 말아라. 저 뭐야? 근데 딱 뒤돌아왔는데 Be the church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존재 자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핵심이기 때문에 사역팀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것이 꼭 셀처치 모양이 아니더라도 이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 마음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힘들 때마다 끌어주고 당겨주고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셀처치를 오늘 제가 강조하지만 다른 모양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모임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다면은 뭐 세워진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오래된 분들도 보면은 다 한때 어떤 셀처치에서 모여서 그렇게 사역팀에서 모여서 된 것처럼 다양한 모임도 가능하지만 하지만 셀처치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셀에 속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우리가 사람들과 셀 모임을 함께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 셀처치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이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지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스 교회를 우리는 셀처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셀처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 소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너무나도 모든 게 개인화되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셀처치와 소위 말하는 전통교회의 소그룹 개념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회의 셀처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 셀처치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구역, 뭐 속회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이 교회 보통 전통 교회에서는 교회 오면은 이렇게 배정을 하는 시스템이죠. 자, 어느 구역으로 어느 속회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제가 셀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분들만 저희들이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미 배정을 했으면 이 설교가 필요 없을 텐데. 자, 그런데 배정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의 문화나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배정하는 것이 좋은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배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교회 등록했다는 이유로 어느 구역에 속하게 되다 보니까는 그 모임에 가는 마음이나 참여도나 그런 것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뭐였냐면은 그 매년 목사님들이 이 구역을 다시 재배치할 때 그렇게 힘들어하셨어요. 연말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하려고 하니까 이 집사님 와서 저 집사님하고 같이 업계 해달라고 하고 이분은 와서 저분하고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고 이분은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은 막상 그 사람하고는 있고 싶어하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이걸 어떻게 잘 짜야지 말이 없게 짜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매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공동체는 그 모습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배정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수많은 단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제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소그룹에 참여한다면은 사실은 참여도도 훨씬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속장들 사실 저희 어머니도 구역장을 하셨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속장들은 늘 뭐냐면 에너지가 어디에 가냐면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참여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안 오니까 전화해서 연락해서 이 에너지가 다 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는 나누어서 자원하는 분들과 함께 소그룹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요. 아직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목회자가 케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권면을 해서 소그룹을 인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했는데요. 그 중에 2세 교회였어요. 2세 교회 중심에 Tapestry LA라는 교회입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인데 2세 교회 치고는 굉장히 잘 자리가 잡힌 거의 그때만 해도 한 800명 이상 넘게 모였던 단순히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시스템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찰스 초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본인들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자발적이에요, 거기도. 이게 배정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교인의 90%가 소그룹에 들어가 있대요. 이거 놀라시지도 않으세요. 90%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 안팎으로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원을 해서 자발을 한다? 말이 좀 이상하다. 자원을 해서 소그룹에 들어가는데 50%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어떤 여러분들 기열트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나 지금 환경이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90%가 그래서 본인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소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인이고 소그룹에 없는 사람은 손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와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저는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우린 다 교인입니다. 다 교인이신데 그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셀체치 저희 교회 셀체치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는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구역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속회 속장들이 구역장들이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받고 그다음에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모이는 말씀 중심의 모임과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 조금 말씀 중심이었던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라 가르침 중심이었던 티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아쉬움이 뭐냐면 티칭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티칭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은사가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이렇게 속회 모이면은 처음에 찬양을 부르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 구역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보통 이렇게 밑에만 보고 있죠. 계속 이제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다가 진짜 좋은 속장은 뭐냐면 성경을 빨리 끝내는 가르침을 빨리 끝내는 속장. 그리고 나서 진짜 모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말씀드린 건 그런 시스템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게 달랐다는 거야. 말씀 중심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은사와 또 그쪽에 컬링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셀리더들은 물론 저희 교회는 셀리더들은 다 1대1 양육교사로서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형태 자체가 어떤 teaching, learning이라기보다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서로 동역하는 의미, 서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모임의 어떤 형태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눔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모임이 우리가 소망하는 소그룹이라는 것이죠.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소그룹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말씀의 중심이나 그런 스피릿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모여서 아이들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뭐 자기 자랑하고 아이들 자랑하고 뭐 이제 그런 어떤 세상적인 모임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뭐 완벽한 교회다 완벽한 모임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적어도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것, 그것을 노력한다라는 것,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소모임이 우리가 추구하는 셀처치라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임이 세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고요. 치유가 경험이 되고 회복이 경험이 되는 것들. 사실 저는 그레이스 교회에 와서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것은 계속해서 왔던 거기 때문에 참 셀처치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됐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셀처치가 아니었다면, 우리 그룹이 아니었다면, 우리 셀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낼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모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요. 가끔 이 교회에 오기까지 좀 힘든 분들은 셀에 초대해야 돼가지고 어떤 편견이 깨지고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해결이 되면서 그 셀에서 나눔을 가지고 결국 교회로 오는 경우도 참 많았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셀처치를 소개하고 혹시 아직 셀처치에 들어가 계시지 않은 분들을 제가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속지를 보시면은 우리 셀처치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무엇보다 거기 QR코드를 통해서 저도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셀처치로 저들이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왜 꼭 셀처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중요한 가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부터 물어봐야겠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믿음으로 오신 분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서 실행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죠. 왜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를 섬겨라, 세워라. 근데 사랑, 용서, 세움, 그 모든 것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저를 사랑하고 저는 저를 용서하고 저는 저를 섬길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는 것이지 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What's the foundational teaching of God? Love God and love others.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를 사랑.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선 서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사실은 압니다. 사람이 가장 어렵고 사람이 가장 큰 상처라는 것도 사실은 압니다. 사실은 셀처치 초대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셀의 어떤 소그룹의 어떤 안 좋은 경험과 아픔 때문에 그것을 피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십니까? 가장 큰 상처도 사람에게 받았지만 가장 큰 위로와 격려도 사람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혼자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도 있지만 여럿이 모여서 함께 그 일을 하면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떤 분들이 영성이 뛰어나서 혼자 1시간, 2시간 기도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처음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는 혼자 기도하기보단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기도 모임을 통해서라든지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가기도 하고 나보다 한 반발자국 앞서간 분들의 삶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선교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무엇을 물론 혼자도 열심히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같은 마음을 모여서 함께 하면은 더 큰 일들을 우리는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 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때 더 큰 일들을 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사랑과 돌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로 성도님들이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사고가 났을 때, 관계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나 또는 이제 신방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셀에 속하셨나요? 하면 대부분 그런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셀에 있었다면 셀 리더를 통해서 또는 교구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을 텐데 교회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누군가 힘들 때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니까 교회로 연락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섬깁니다. 함께 그 일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목회자들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또는 때로는 정말 아주 긴급한 상황 때는 제가 가기도 합니다. 같이 동역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되고요. 교적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섬기고 기도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분들이 진짜 필요한 도움은 일시적인 한 번, 두 번의 찾아감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내 자녀들이 누군지 알고, 내 역사를 알고, 내 주소를 알고, 내 삶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오랫동안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목회자가 열심히 일을 안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돕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또 계속 바뀌게 되고 교구도 바뀌게 되고 하지만 진짜 힘들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알고 내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주고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교회를 여러 교회를 섬겼었고요. 또 여러 교회를 제가 보고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 저 교회는 너무 차가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꼭 교회 편을 들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저는 궁금한 거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게 누가 사랑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What's the definition of church? 안내팀이 친절하게 안 했다는 뜻인가? 교회 스태프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지 않았다는 것인가? 담임 목사가 사랑이 없다라는 뜻인가? 뭐 좀 unfair 하잖아요 사실은. 그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게 교회가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분도 그 교회에 속해 있다면 교회 정의는 모임이기 때문에 자신도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안내팀이 아니고 교회 스태프들이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야.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중에 안 좋은 경험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도 사랑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함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동체이지 밖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늘 맞지 않고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도 그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너무 vague한 거죠. 너무 두리뭉실한, specific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교회 스텝이나 건물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으로 일단 들어와서 함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인정하지만 어떻게든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으로 저는 그런 분들을 더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왜 다양한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 너무 크니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신경 쓰니까 싫어하니까 또 우리 교회 오는 분들도 있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정말로 교회를 경험하시고자 한다면 한 주, 두 주 또는 주일만 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다 연약하지만 참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그 동역자의 자리에, 소그룹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또는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은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한 분들 없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사역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셀처치로 여러분들 초대하니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함께 셀처치에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이렇게 초대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 셀처치, 셀리더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셀처치 오라고 해서 내가 신청을 했는데 기다리세요라고 하니까 뭐 얼마큼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한 그룹의 예비 셀리더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셀리더들이 세워질 텐데 혹시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여러분들 조금은 기다려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는 요즘은 사실 우리가 차가 있기 때문에 또 거리를 뛰어넘어서 내 지역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으로도 혹시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곳에서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내 나이 또래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건강한 셀들은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삶을 낳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바로 당장 저희들이 셀을 찾아드리지 못하더라도 조금만 견디시면 어떻게든 저희들이 셀 리더들을 계속해서 많이 또 세워서 셀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때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혹시 셀 리더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지금 셀 리더로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잠시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제가 무조건 다시 섬겨달라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떤 제가 길트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너무 심하게 푸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하셨다가 조금은 쉼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금은 삶의 스테이지가 뭐 자녀에게 더 신경을 쓴다든지 또 다른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모두에게 적용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충분히 쉬신 우리 셀리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opportunity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섬기다 그러면 좀 그런데 이번 주에 이상훈 목사님께서 우리 쉬는 셀리더들 다시 섬겨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그래도 목사님 부탁하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Perfect opportunity.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충분한 쉼이 되셨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셀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셀 리더의 자리에 오셔서 단순히 내 에너지를 드레인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런 분들도 혼자 있다 보면은 사실 우리 신앙에 어떤 정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섬김을 통해서 내가 또 성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충분히 쉼을 가지신 셀 리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김충민 목사님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다시 셀 리더로 섬기겠다라고 자원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셀들을 잘 세워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 함께 힘이 되어 줄 사람, 함께 신앙의 지혜를 나눠줄 사람, 함께 모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comfort zone을 조금은 벗어나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꼭 오늘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셀처치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또 그곳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사이즈는 몇 명이 주일 예배 드렸냐가 사이즈가 아닙니다. 몇 명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었고 몇 명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느냐가 그 교회의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500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100명밖에 없다면 그 교회에 있는 사이즈는 100명입니다. 모이는 것이 사이즈가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모임입니다. 모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찬양팀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프로그램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노력하는 그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먼저 세워지고 그 뒤에 모임의 장소도 필요하고 모임의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 모든 것은 있지만 좋은 찬양팀도 있고 좋은 건물도 있고 좋은 음향 시스템도 있고 다 있다고 해도 믿음의 동역자로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에클레시아 그 모임의 모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역자로 살아가며 함께 모여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서로를 사랑해 나아가는 정말로 주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주님은 세우셨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함께 동역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그리스 공동체가, 그리스 교회가 그런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셀처치, 우리 사역팀들, 우리 선교팀들,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